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라에서도 나보고 죄인이라고 안 그러는데 왜? 왜? 이게 이제 이 성경이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야? 나 하나님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원수야?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8장에 5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고 독생자를 죽였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원수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는 이 땅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쫙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 그게 이제 5장에 뒤에 가면 쭉 내려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죄인이라 그러고 너희가 원수 되었다 그러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러고 그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가만 사람 사는 데를 살펴보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죄 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5장 이야기예요.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더라. 그래서 이제 6장 1절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마지막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 그러면 더 많이 받으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또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죄를 더 짓자 그러면 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2절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짓고 은혜 받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럴 때 딱 잘라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세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3절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살려놓았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세례받은 당신도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장사 지낼 때 세례받은 당신들도 거기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세례받은 당신들도 그때 부활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해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할 때는 이거를 신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수박통 작은 머리로 IQ를 총동원해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반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너희도 거기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하고는 끊어졌다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분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성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세례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까? 이거 차별이고 이거는 소수자들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에는 없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 역사 이렇게 오면서 그거를 구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막 됐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까?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시저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막 세워지는 그때 아니라 시저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목을 내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받겠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했는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드리다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다음 지금은 교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 보니까 자기들 종교를 만들어준 그 교주 요즘 말로 하면 그 종교를 만들어준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러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박해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 살과 피가 어디서 나오지 그러면? 살하고 피하고 어디서 공급받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오 어린애를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들 보면요. 교인들이 어린애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힘이 있고 안 된다 그러고 반항을 하고 하니까 애들을 잡아서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랬고 안에 있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셨다 다 믿고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 다 믿으니까 예수님이 관해서 오심없이 이걸 받지만 초신자들이 교회 막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할 때는 이거는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도 없이 성찬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찬이 더러워지고 성찬이 오용되고 성찬이 남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성경에는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해라 이런 뜻은 없지만 초대교회에 있던 그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성찬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열두 사도의 교훈, 디다케라는 이런 데도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 예배 다 마치고 성찬식 할 때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 전통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요? 세례받은 자. 그러면 세례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그럴 때 로마서 6장에서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럴 때 죄인 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사 지낼 때 나도 같이 장사 지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어떤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요, 뭐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껏 지켜온 룰에 의하면,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셋업시켜 놓은 것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 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바울입니다.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요? 내 몸이니. 이거는 뭐 교회 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초창기 고대 사회 때에 우리 기독교를 보는 눈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곱지 못했다고.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라고. 그러니까 피도 먹고 살도 먹고 저 살인자들이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27절 28절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자들은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데 세례받은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꼴짝꼴짝 마시고 그거 먹고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교회는 길게 보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참여한다고요? 세례받은 자들. 그렇게 자격을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교회 이쪽 저쪽 구석구석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은 누가 드립니까? 시편 150편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는 호흡이 있어서 찬송 잘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찬양대 앉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찬양대는 예배에 수종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어떤 자만 앉을 수 있어요? 목소리 좋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연습해서 서는 곳이 찬양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규범들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오카논 목사님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믿으며 감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해도 좋다,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2000여 년 동안 그냥 흘러오면서 이렇게 무슨 제도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있고 지금이 있으면 초대교회 때 안 하던 걸 왜 해요 뭐 이럴 때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기 위해서 조금 생겨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제가 막 굉장히 싫어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지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언론에다가 자기가 사과도 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하지 뭐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엄격하게 이런 질서를 세워놓은 이유는 세례받은 사람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십자가 사건을 알고 내가 죽는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찬처럼 참여시키죠. 그럴 때 교회는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럼 세례를 받지. 세례라는 거는 공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예외가 좀 있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못할 때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는데 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는 당회원 몇 분을 모시고 가서 병석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아니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막 도망을 가야 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적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뭐 장로회에서 뭐 이렇게 문답하고 이런 거 못할 때는 담임 목사가 장로님 몇 분 모시고 가서 신앙 고백 확인하고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 모든 나머지 세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서서 나 예수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 세상에는 이 성찬식 하나 하고 싶어서 목이 메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핍박받는 지역들, 저기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이 떡 한 조각을, 그리고 이 잔 한 잔을, 이게 뭐 떡하고 잔이 뭐예요? 그냥 만들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유언같이 남겨준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키라고 그랬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 자유롭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이걸 받을 거예요. 장애인 친구들이 뭐 성경을 다 알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우리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었다 그럴 때 그 크신 일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어떨 때는 지각이, 어떨 때는 기억력이, 어떨 때는 발음이 좀 덜 정확할 수도 있고 덜 알 수도 있습니다만 크신 일은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합니다. 우주도 만드셨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비록 우리같이 성경에 풍성한 지식과 지혜는 없을지 몰라도 어쩌면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마시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 행할 때 불을 다 끄고 이게 떡을 받고 할 때 우리 조용하게 시간을 드립니다. 반주만 잔잔하게 나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저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제가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제 성격대로 그렇게 믿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늘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 잔을 그 피를 기념하면서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잔 마신 뒤로는 다시는 하나님 세상 나가서 내 속에 있는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보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무슨 말씀? 먹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먹는 말씀. 먹는 말씀. 이 성찬식이 행해지는 방법은 세계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앞에 이렇게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가 크면 그렇고 작으면 작은 대로 앞에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나와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를 잔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우걱우걱 먹는 분 교회도 있고 조그마한 거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교회도 있고 하얀 장갑을 끼고 하는 교회도 있고 하얀 장갑을 안 끼는 교회도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찬이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살을 찢으셨다, 살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은약의 피를 내가 기념하면서 마시노라. 이 마시는 행위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심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내가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무슨 예수를 전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죠? 그럴 때는 목사님이 믿는 예수,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 장로님이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무슨 예수요? 성찬에 참여하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분들은 참 큰 은혜도 있지만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뒤를 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앞을 보면서 결단도 하시고 또 앞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광을 보면서 새 힘을 얻으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또 세례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